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풍과 함께 호준 형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아예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버스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한 행렬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승복을 입으신 스님이 길 따라 쭉 걷고 있는데 함께 쭉 가는 걷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발짝 가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몇 발짝 가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그 통역해 주는 베트남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라고. 저분이 이제 지금 베트남 전역을 저렇게 걸으면서 몇 발짝 걷고 절하고 몇 발짝 걷고 절하고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스님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와이프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님이 돼서 이제 베트남 전역을 돌면서 저렇게 고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의 조건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게 유일하고 또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이 은혜의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뭐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혹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그 사건입니다만은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그 바로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모습뿐 아니라 과거의 허물뿐 아니라 앞으로의 허물까지도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혹은 그런 마음을 비추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 달리시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까? 예수님을 파는 제자들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일에는 뭐 다 똑같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을 때도 다 잠을 자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걷고 예수님까지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이해했다기보다 오히려 이 시점 이후로는 더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마음에 정말 그런 아픔과 실망과 배신감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혹은 제자들이 훌륭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계산법들이 나오죠. 천국으로 상징되는 포도원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혹은 문 닫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삭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이죠.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나서는 목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또한 표현입니다. 최대한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되 거저주시는 사랑,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우리들의 죄악의 그 깊이까지도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베트남 그 승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데이빗 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이제 인도 현지 사람하고 이제 가깝게 되었어요. 친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다에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진주를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집에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뢰 관계까지도 이제 가지게 되었죠.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베트남 저기 인도 친구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항상 이제 고개를 흔들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기독교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간다면은 그냥 갑자기 홈리스가 집을 얻고 거지가 갑자기 불행을 벗어버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과 같다. 그게 그 사람은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천국에 내 자리를 내 스팟을 나 스스로 얻고 또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내가 차지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거저받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이렇게 이제 여러 해가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집에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길래 문을 열었더니 그 친구였어요. 친구가 있길래 들어와 했더니 아니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박스를 하나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일주일 뒤면은 집을 떠날 거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의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나는 그 델리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갈 작정이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죠. 여보,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델리까지는 900마일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간다는 말이냐? 거기 도착하기 전에 무릎이 다 그냥 벗겨지고 상하고 연골이 나가고 그렇게 될 거다. 아무리 말려도 이제 듣질 않았대요. 오히려 이제 대답하기를 난 반드시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천국에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당신이 내 오랜 친구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당신한테 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랬냐? 나는 몰랐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나처럼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진주를 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달리 아주 훌륭한 다이버였다. 잘생기기도 하고 눈도 아주 정확해가지고 좋은 그런 조개를 잘 보기도 하고 강한 팔과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진주도 캐내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진주를 정말 좋은 진주를 이렇게 발견하고는 그걸 갖다가 이제 캤지만 그거 위에 가지고 너무 물속에 오래 있는 바람에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진주가 바로 그 아들이 마지막에 캐내다가 죽었던 그 진주고 내가 정말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진주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900마일 길을 떠나는데 사실 솔직히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선교사님은 이제 이 진주를 보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잘 몰라 망설이고 있다가 순간 아 이거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게 친구, 난 이걸 거저받을 수가 없어. 난 만불을 주겠네. 그랬더니 이제 인도 친구가 놀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돈을 준다니 내가 그냥 선물로 주는 거라고. 아 당신이 정말 싫다면은 내가 15,000불 주겠네. 15,000불도 싫다면 내가 돈을 더 주겠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놀라고 또 섭섭해하면서 무슨 말이냐 섭섭하다. 이건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내가 팔지 않을 물건이다. 우리 아들의 생명을 취하고 얻은 그런 진주다. 당신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니까 내가 이걸 선물로 주는 거인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 난 그래도 이것을 이 귀한 것을 거저받을 수가 없다. 물론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하니까 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너무 귀한 것이니까 거저받을 수가 없다. 내가 뭔가를 갚겠다. 내 힘으로 사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눈이 커지면서 자네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것을 내가 어떻게 값을 매기고 팔 수 있겠냐.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나의 마음, 나의 우정, 나의 사랑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인도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게, 자네가 지금 한 말이 내가 기독교를, 내가 복음을 당신에게 전했을 때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 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거야. 물론 당신의 이 선물을 나는 당신의 마음과 함께 기꺼이 받겠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네. 그때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제야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네. 너무 귀한 것이기에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제 이야기죠. 이것이 뭐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정죄함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정죄함이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에 있고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크신 사랑에 있는 겁니다. 거저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나도 배우고 나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호칭 가운데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모두 이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거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 평생 연구하면서 또 신학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가장 심오하게 느꼈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게 이제 전부라는 거죠. 이게 가장 놀라운 진리라는 겁니다. 그 똑똑하고 학식 많은 신학자가 가장 심오하게 느끼는 진리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은혜는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심오한 진리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생전에 인터뷰 중에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회 때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장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좋아했던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건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것이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남았던 고백이고 찬양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절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대속하지 못할 우리의 죄가 없음을, 우리의 죄의 그 깊이까지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셨음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고 또 채우시고 덮고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